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주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네, 집구석 네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이 합류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일본, 프랑스, 체코, 터키, 러시아, 헝가리,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의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곳에서 들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면서
G20 국가는 대부분 다 듣네요.
감사하면서 이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1월도 4주차네요. 이 방송이 23일에 올라가거든요. 1월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러네, 1월이 끝나네.
우리 집구석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팟빵에서 추천을 해준 뒤로
아, 그래?
급속도로 새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저 요새 삼국지를 만화책으로 읽고 있는데
근데
새를 확장한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뭔 상관이야.
제가 지금 제갈공명이 남만을 정복하는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진짜 뜬금없다. 근데 자기가 안 뜬금없대.
AB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뜬금 질문을 못하겠대.
그러려니.
남만이 아마 그 대만 그쪽인. 아,
그만해요.
그만하자. 그래. 자기소개 한 번 더 하고 금방 뜬금없는 말씀해 주신.
아, 네. 건축그룹 탐의 이진호입니다.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진짜로 헷갈려 하시는 분. 앞에 내가 얘기했지. 우리 방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건축그룹 탐의 이진호입니다.
유호 강미란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딱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분은 늘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또 매력이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리 아빠는 어떤 게 또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요새 제가 일 도와주는 회사에 이제 옥상 쪽에 나가 보면 제2롯데월드가 보여요. 차로도 왔다 갔다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짓고 있잖아요. 맨 꼭대기 보니까 크레인이 두 대가 올라가 있고 막 뭘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거는 설계를 누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회사나 큰 팀일 텐데 그게 어떻게 움직일지가 막연하게 궁금하게 드는 거예요. 뭐. 총괄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고
총괄 나도 할 수 있어요. 주면은
비록 크레기가 그렇지만
주면은
주면?
뽑아줘.
아 진짜? 그래서 그 좀 그런 게 궁금한데 그런 건 어떻게 짓는지
정리하자면 대규모 빌딩이나 초고층 빌딩의 설계는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규모가 큰 것들은 그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끌어모으죠. 그거를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제 건축가가 기본 계획을 하죠.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몰이면은 몰의 컨셉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어떤 시설들을 들어갈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그 투자자들 대표하는 시행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에 대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해가면서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건축가랑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그대로 가자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 협력사들이 붙는 거죠. 각각 분야별로.
시행사나 그 시행사랑 보통 그 건설사가 투자해서 시행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시행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며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되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사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 업체를 찾아가서 건축 업체를 찾아가서 그런 기본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가
건축가들은
많아요.
이제 그 기본적인 컨셉이랑 규모에 맞게 네. 디자인해서 맞춰놓고 그 안에 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몰 같은 경우는 상점을 어떤 거를 어디다 놓고 몇 층에 놓고 네. 몇 층은 어떤 유의 상점을 놓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는 그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MD 아. 계획이라고 MD 계획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엔 뭘 놓고 여긴 뭘 놓고 뭐 하면서 네. 이제 봤죠. 그럼 그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또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조언해 주면은 그거대로 맞춰서 계획을 또 다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그 건물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데서.
아니 그런 걸 그런 건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본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규모와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네. 투시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해서 100% 기업의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데 가서 일으켜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설계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다 자리가 잡혀 있고 그때도 이미 시행이나 CM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다 붙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서도 사업성 검토 같은 아. 보고서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진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실시 설계를 들어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다 이제 건축가가 협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직구석에서 했던 게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조도 있고 뭐 외장 그렇죠. 뭐 단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초고층이나 그런 것들은 뭐 층마다 또 다 틀릴 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 기간이라는 게 정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주상복합인데 밑에는 몰이 들어가고 뭐 메세나처럼 뭐 이런 그런 용도의 경우에 따라서는 몰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 부분을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분리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또 외부 디자인만 또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식의 분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외국은 한 건축가가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다 디자인을 하거든요.
난 그 설계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전체 그냥 디자인만
컨셉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밖에 보이는 그 외벽 이나 어떤 그 인면 디자인만 따로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좀 그런 맞죠? 쪽에 잘하는 거나 좀 이런 데다 맡겨서 그 컨셉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좀 그렇게들 좀 하죠.
외국 유명 초고층 빌딩 전문 설계 업체들한테 그림을 받아.
아, 그림을?
그러니까 이쁜 스케치와 네. 그 CG를 받아. 건물의 형태 같은 것들에 대한 걸 받아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설계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네. 설계는 거의 협력,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설계 회사들이.
그냥 뭐 현지 업체죠. 실시 설계해주고
인허가 대행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협력사들이랑 그런 총괄 같은 걸 다 하는
생각보다
거죠.
설계도 많이 해요. 그 뭐 안에 뭐 실들 배치라든가 뭐 그러니까
구분 그쪽에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그 일단 기본계 개념의 설계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실시 설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것들은 다 국내 업체에서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그리고 설계자가 아니라 팀으로 계속.
네, 팀에 그 팀에서 어쨌든 다 총괄하고 여러 아마 회의도 굉장히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조율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이 제2롯데월드가 지금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좀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그 설계에 참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그런 노력을 다 해서 그걸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걸 짓는데 막 균열이 나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도 그걸 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지어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것 같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설계자는 관심 없어 할 것 같아. 설계자들 중에 일부는. 뭐 그냥 나는 설계 의뢰 들어서 설계만 했고 그렇게 균열 생기고 뭐 이러는 했다고 거야.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있죠.
수도
특히
있지.
동대문 같은 경우도 자아디드가 디자인하고 사무가 이제 현지업체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 팀에 있던 사람들은 뭐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큰 시설을 해볼
해봤으니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경험이 많이 되죠. 자아에서는 이제 거의 기본 계획만 한 거고 사무에서 안에 설계를 다 했으니까.
네, 걔네 자아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뭐 디테일들 할 때 풀 때 계속 같이 했는데 했다고는 하는데 뭐 거의 사무랑 같이 했겠지 뭐.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똥 싼 거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구두 모양이래잖아.
3D 상태로 넘겨줘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 평면을 다시 다 그리고
맞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네.
그렇죠. 더군다나 남이 만들어놓은 3D를 가져다가 다시 만지는 건 거의 완전히 새로 작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 작업했잖아요.
새로 작업이지 뭐.
BIM 갖고서는 다 새로 다 했으니까.
아무튼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우리는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주기만 하면 뭐.
약간 있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건물 단일 건물 말고 도시 같은 거 할 때도
네네.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도시 계획.
예, 도시 할 때도 이제 마스터 플랜 하는 사람이 한 그 팀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컨셉 같은 걸 하고 이거는 이제 진짜 띄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기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에서 뭐 한 뭐 많게는 여러 군데 설계 사무소들이 같이 뭉쳐서. 근데 하지만 그것도 그 전에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어느 정도의 형태나 그림 같은 것들은
그 그림을
다 나와 있고
그 그림을 외국에 맡기죠.
네, 국내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그 크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보통 그런 개발은 PF로 하잖아요. 그럼 PF로 하면 그게 투자를 받는 거예요. 들어올 업체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업체들의 위치를 주고 이러는 건데 PF라는 특성상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발을 빼게 돼. 그럼 이 설계가 바뀌어. 막.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들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건축 외적인 부분이 사실은 대규모 공사나 이런 개발에서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딴 얘기인데 갑자기 인천 그 용유도 개발 ACT 그거 무너진 거 생각나네.
용유도?
그 뭐야?
그쪽에 ACT라고 그 팔자 모양으로 그 이렇게 용유도 쪽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몇 년 전부터 뭐 어디를 구성해서 뭐 증자를 하고 막 그러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사업이
제 회사 다닐 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닌 거, 그 팔자 네. 모양은 아닌 거고, 거기에 네. 이제 그 카지노랑, 그 다음에, 그거 뭐죠? 드라이브, 그거 뭐죠? 경주하고 그거, 서킷 만들고, F1 거 유치해서 하고, 골프장 만들고 이런 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거를 일으킨 그 시행사가 네. 중간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그 프로젝트가 중간 가다가 없어져서, 그때도 여러 군데 회사의 사람들이 그, 일단은 어떤 사무실을 구해서 네. 그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요. 여러 군데
사무실.
합동 사무실을
합사 간다고
합사를 간다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런 거는 진짜 어느 한 군데서 펑크 나면은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그게 되게 좀 너무 도시 프로젝트는 사실은 확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갈 거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확신할 수도 없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큰 건물의 설계는 그런 식으로 네. 이러이러하게 설계가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뭐 고생 네. 고생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큼 돈을 받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니,
80만
아까...
평짜리
아니 아까 이 소장님 얘기할 때 뭐, 아 디자인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뭐 이렇게 마치 받아서 설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의뢰를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타임스퀘어 정도는 내가 혼자 주물 수 있어.
알았어.
타임스퀘어.
알았어, 알았어. 넘어갑시다. 네. 덴토리 아빠 뜬금 질문 넘어갈게요.
네.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듣고 왔고요. 지난주 1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내장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보다는 가벼운 재료들에 대해서 쭉 훑어볼까 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네 번째 에피소드들은 다 그냥 쭉 훑어보는 내용이라서 예, 너무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개론이죠, 개론.
전체 총론 개론 뭐 수준이니까 너무 겉핥기 아니냐고 딴지 걸지 마시고요.
예. 딴지 거셔도 돼요. 안 넘어가니까.
그러시고 다음에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오늘 생긴 궁금증을 다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세요.
그러게.
왜 질문을 안 하지?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어릴 때부터 질문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안 해.
하라고는 안 하는 거야.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해.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시작합시다. 오늘 빨리빨리 달려야 돼. 가벼운 재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나무. 네. 저 역시. 나무. 목재 외장재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재료. 첫 번째. 나무.
나무는 뭐 정말 요즘 많이 얘기가 나는 친환경에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되게 뭐 자연스러운 재료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재료고,
재료니까.
그 자연의 재료니까 특별한 가공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재료고. 뭐 그런데 나무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위험하지 않나.
외장재로 쓰기에는
외장재로서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썩지 않아요?
썩는 걸 떠나서 이게 한 계절 한 1년을 돌아가서 한 4계절이 한번 반복되고 나면은 나무가 심각하게 늙어요.
우리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
굉장히 늙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물을 먹었다 뱉었다 하다가 겨울에 얼잖아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또 녹아.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햇빛에 노출돼 있어.
색바래고 막 이런 거.
1년 딱 지나면 확 늙어요. 나무가.
그 데크 같은 것도 이렇게 오일을 계속 주기적으로 칠해줘야 되고.
그럼요.
맞아요,
벗겨지니까.
맞아요.
나무가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재료라. 저도 좀 건축주분들한테 좀 쓸 때 되게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쓸 때 좀 부담이 되는 재료인 것
걱정도
같아요. 쓰고는
되고.
싶은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 너무 뚜렷하고 이게 나무가 뒤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나무 종류로 해보면 아까 얘기한 데크에 많이 쓰는 그런 나무들 방부목 제일 싸면서 안 썩는 방부 처리가 돼 있는 재료인데 방부목도 좀 썩긴 썩더라고요.
그럼요.
물에 닿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어떤 처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싸기도 하고 근데 외장재로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방부목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저도 색깔은 적삼목이 이뻐요. 적삼목이 방부목보다 더 비싸고 얘는 방부 처리를 안 해도 안 썩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썩을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난 적삼목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향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런 건 좋죠.
그리고 비교적 좀 단단한 적삼목은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적삼목이나 이런 일반적인 나무들은 조직이 치밀하지 않으니까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좀 내구가 약한 건데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나무 잎배 잎배라는 굉장히 치밀하고 되게 단단한,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비싸서 못 쓰지.
비싸서 못 쓰지.
이게 그 조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무른 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더글라스를 조각할 때 많이 쓰는데
스프러스.
스프러스 같은 것도 되게 스프러스는 너무 물러서
스프러스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뭔가 몰랑몰랑한
손톱 자국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단단한 나무들은 톱이 안 들어가요. 톱도 안 들어가고 전기톱 그걸 돌려도
맞아요.
연기 나고 막 엄청
비싸거든요. 잘라지다가 쪼개져 버려요. 너무 강한 애들은.
그런 거 비싼 거는 진짜 되게 무겁잖아요. 그 단단한 나무가 벽돌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크기 되는 것도 한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고
비싸.
비싸가지고 쓸 수가 없죠.
아까 우리 돌 아까래 지난주에 돌 얘기할 때도 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재료를 그냥 갖다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재료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무를 쓰고도 거기다 페인트도 하나요?
그러니까 주로 오일스테인이라는 거를 바르는데 이제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바르는데 그것도 요즘에 색깔을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서 검정색 낼 수도 있고 뭐 좀 흰색 계열로도 낼 수가 있고 근데 좀 주기적으로 좀 칠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무 자체의 느낌이 오일스테인 바르는 순간 확 변해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자연적인 느낌이 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암발루스는 없고 그냥 갖다가 쓰면 이게 분명히 무슨 수축이나 이런 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레스텐 그래서 종류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 페인트 가게 가면 이제 오레스텐도 딱 파는데 벽에 그 나무에다가 색색깔로 다 칠해갖고서 이렇게 네.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색깔도 많은데 투명이 저도 이제 그 이제 작품 만들면서 바르긴 하는데 투명을 바르면 약간 결도 살아나고 그게 지금 그래서 좋긴 좋은데 다른 색깔은 쓰기가 좀 겁나요. 에이. 왜냐면 이게 어떤 색깔이 나올지 사실은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려고 이제 만든 게 고밀도 목재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세요. 네.
아, 원목으로 만든 건데 이제 집성목.
네, 집성을 해서.
저기랑은 또 틀린 건가요? 뭐 이렇게 MDF라든지 뭐 이렇게 갈아서 톱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아,
거.
그렇게 두껍게 갈지 않고 굉장히 곱게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무를 그렇죠. 갈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하는 거예요.
응, 갈아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는 건데 하, 이것도...
이게 완전히 고압으로 압축을 네. 해가지고 진짜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천연나무는 맞는데 흡수율이 2% 이하.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인데 물을 이렇게 안 먹으니까 외장재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썼는데
비싸요.
비싸죠. 네. 비싸서 나무 느낌을 낼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쓰는데 이게 이것도 시간이 지난 데를 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늙어 있어요.
네, 얘네가 기본적으로 비싸고 네. 그 안에서도 또 더 비싼 게 있고 덜 비싼 게 있잖아요. 더 비싼 애들은 진짜 별로 안 변해.
아, 그렇지.
진짜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얘는 비싼 애라는 거 어쨌든.
이게 뭔가 나무의 결 느낌은 좀 없는 없어요.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나무 색깔만 나는 것 같아.
매끈한 그런 맞아. 아 나무긴 나무인데 굉장히 매끈하고
제
단단해 보이는.
약간 비싼 MDF 이런 느낌인 거지.
비싼 MDF.
MDF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너무 고급이야.
너무 고급이야.
그러니까 보통 금속 판넬로 네. 붙이는 그런 건물들에 금속이라는 게 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좀 나무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얘가 또 아까
제대로
그
된 데들을 못 본 것 같아.
화재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또 잘 타지도 않아요.
아 남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만큼 좋은 재료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친환경적인 나무의 느낌? 그건 좀 부족한
거. 그건 좀 부족한데 이제 너무 차가운 금속 느낌은 또 아니니까 그 중간 단계
맞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한번 사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수입하는 건데 수입품을 네. 그대로 갖다 쓰면은 잘 안 변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여기저기 막 쓰이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뭐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 건물 건축 외장재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우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그런 고급 재료를 반드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나라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좀
그
아쉬운
많이 쓰던 타일도 개발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난 좀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당장에 뭔가 해결하는 것만 하고 개발을 할 여유를 사회가 안 주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개발은 시간과 노력이 드니까.
뭔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게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싼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으니까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단가를 맞추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런 기반 시설들을 다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뭔가 제품을 개발을 하고 멀리 보고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에서 그만큼 받쳐주는 게 있어야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목재 얘기하다가 또 사회 얘기까지 넘어가 볼게요.
이게 또 요즘에 나온 목재들 중에서 어떤 거 있냐면은 타나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 같은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단단하고 기본적으로 습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 그 그을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되게 단단하고 되게 좋은데 색깔도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싸고. 네. 그 타나목이라는 애는 굉장히 무겁고, 네, 그 건조목으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완전히 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건조시켜서 나오는 애인데 걔는 진짜 가볍고. 근데 보니까 가벼운 대신에 어쨌든 못 받고 이럴 때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탁 쪼개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되게 가볍고 이러니까
너무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근데 색깔도 이쁘고 괜찮던데 잘만 쓸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조금 남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고밀도 목재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서는 가공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빵빵이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이런 가공이 돼서 예,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 네. 목재는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장재로 쓰기에 조금 힘드니까 그만큼. 다음에 다른 재료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토리 아빠가 이거 가벼운 거 맞아요? 얘기했던
네.
금속 재료.
금속, 네.
지붕에서도 우리 금속 재료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예, 금속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가벼운 재료, 두 번째, 금속.
금속재도 뭐 되게 많이 쓰이는 재료들이 요즘 그 큰 고층 빌딩들, 대규모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을 때 많이 쓰죠. 커튼홀, 예전에 얘기했던 커튼홀 건물과 함께 알루미늄 패널, 들이 보통 이제 고층 빌딩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빌딩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외장 마감은 대부분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 그리고 저번에 지붕에서 얘기했던 칼라 강판이나 징크 지붕에서 쓴다고 그때 얘기하고 강수재님이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그 재료는 벽에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스타일로.
저는 다니면서 금속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진 건물들을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이 건물 금속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 건물이요?
네.
나 나가면서 봐야겠네.
이 동네 죄다 금속으로 쌓여 있어요.
유리 아니야?
유리 말고 막혀진 부분들은.
유리 말고 막혀진 부분들 이렇게 줄처럼 올라가 있는.
그거 다 부분들? 알루미늄이에요.
판으로 돼 있잖아요. 판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벽의 전체가 다 금속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금속으로 채워지는
유리로 말고 나머지 유리 부분은 죄다 금속이에요.
나가면서 봐야겠네요.
금속판이 씌워져 있는 패널. 네.
금속 네. 패널로 돼 있는 거죠. 네.
죽겠다.
그러니까 전에 그 얘기했던 칼라강판 징크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돌출이음이라고 쭉쭉쭉쭉 연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말고도 금속재로는 패널로도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칼라강판이나 뭐 징크는 저번에 설명을 대충 했었죠.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징크는 징크잖아요. 리얼 징크는
리얼 징크.
칼라 강판이잖아.
네.
난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렇지.
웃기지 않아?
징크가 비싸니까 징크처럼 만들어서
리얼 징크, 칼 징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리얼 징크는 징크가 아니에요.
그 징크라는 게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잘 이렇게
징크랑 칼라강판이랑 눈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의 똑같거든요. 내구성이랑 가격 차이가 나는.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금속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난 이게 너무 웃겨서 그래. 징크는 징크인데 맞아, 리얼 징크는 징크가 아니야. 이런 게 너무 웃겨.
그 가죽과 레자 뭐 이런 건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인데 주택이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또 좀 독특한 금속 재료로 동판.
동판 저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청동색으로 한번 가잖아요. 청록색 쪽으로. 그 색깔이 너무 싫어서.
나도 그 색깔 좀 싫어.
그 동판은 배제를 시키는데.
딱 거기 그 전쟁기념관.
어.
나 그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원래 동색 있지, 동색. 동판색이었어.
금색.
동.
어.
동 그 색깔이었다가 놔두면은 그게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색깔로 바뀌는 건데.
난 저게 뭐야.
거기 장충체육관 맞은편에도 그 동판, 초록색 동판 있는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알아.
아, 그 반달처럼 생긴 그거?
그 교회다? 네.
그 얘가 그 뭐지? 기억나는 것 중에 이렇게 교회 같은데 그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돔 같은데 네. 약간 파르스름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운치가 좀 있을 만한데 그 전쟁 기념관은 정말 크잖아요. 그 가운데 그 큰 부분 자체가 다 뭔가 푸르딩딩하게 돼서고 그 색깔이 약간 이쁘게 바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색깔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아, 그런 느낌이.
혹시 보수하면서 칠하지 않았을까?
진짜 칠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얼룩얼룩하고 뭐 이렇게.
민트 색깔로 이렇게.
민트색 초록으로.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사 가서 거기를 안 지나다니지만 항상 지나다녔던 게 그 교회를 오른쪽에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사무실로 조금 시티? 더 가면 웰컴 시티라고 코르텐 건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큰 금속 건물 두 개를 내가 지나서 맨날 출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코르텐이라는 재료가 한때 좀 유행했었잖아요. 네, 건축가들 네. 사이에.
그러니까 코르텐이 뭐죠?
뭐냐면 파주 출판도시 가면 있는
녹슨 철판.
아 진짜 철 녹슨 색깔로 돼 있는 거.
진짜 철이 녹슨
거야. 네, 네.
파주 가면은 다리에 그 난간도 다 그걸로 돼 있잖아요.
거의 인체 유해하지 않나?
거기 손 잘못 스치면
그러니까
긁혀요.
약간 유해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사실 유행하기 시작한 게 그 웰컴시티라는 건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승효상 씨가 가장 먼저 많이 썼죠. 내후성 강판이라고 해요. 철판이에요, 그냥.
어쨌든 표면이 좀 이렇게 물로 인해서 부식되면서
부식되어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는
네,
거지.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어차피 걔는 계속 부식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승효상 씨가 코르텐에 대한 글 쓴 것도 보면 이 재료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이 가면서 재료의 모습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부식되어 나타나는 아름다운 색채가 시간을 먹으면 익어가는 맛이 여간 아니다. 라고
부식은
말씀.
멈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막이 형성이 되면은 안에 철은 부식이 멈춘 상태로
그치.
그 막이
겉에만
부식이 그냥 남아있는데 그 부식된 게 오래 지나면은 또 얘가 또 처음에는 빨갛다가 녹도 오래된 정말 오래된 걸 보면은 약간 거무튀치한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 약간 그런 느낌 같아. 그 아까 벽돌에서
빈티지.
이게 이 벽 오래된 벽돌 집에서 나타나는 백화 현상이 얼마나 멋있는가 막 이런 얘기 같은 거.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원래 도장이 어려운 어떤 교량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네. 도장하기 어려운 교량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인데 5년에 걸쳐서 일정량으로 부식되는 외피가 스스로 코팅막을 형성해서 영구적으로 재료의 강성을 지속시킨다. 네, 그런 재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강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너무 유행을 해버렸어 한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누가 좀 썼고 그다음에 이 재료가 괜찮다 생각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계속 쓰고 이러면 좋겠는데 한때 너무 붐이어서 확 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못 쓰겠는 거지. 너무 유행을 지나가니까.
난 이게 너무. 비가 내리면은 그 어쨌든 겉에가 녹슬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녹이 타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흐르는 자리가 빨간 줄이 이렇게 벽에 가 있어. 그리고 그 건물 아래쪽에 있는 그 배수구 쪽도 울긋불긋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녹물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환경 피해인데. 별로 안 좋은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 외에도 사실 금속 재료는 많아요. 금속 재료도 종류가 매우 많은데 앞에 뭐 나무나 돌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료랑 다른 느낌을 딱 주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늘 그냥 보던 뭐 돌이나 벽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느낌이 확 달라버리니까 재료 자체가 가지는
그게 저는 느낌이 그 노출 시멘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노출 시멘트랑 코르텐이랑 노출 시멘트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코르텐이랑
많이
쓰죠.
같이 많이 썼거든요. 네. 같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벌거벗겨 놓은 듯한 느낌.
좋은 느낌은 안 주는군요.
네, 저한테는 지금 그랬어요.
왜 저렇게?
그래서 금속재들을 쭉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금속재의 장점은 어쨌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렇죠.
지붕재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일단 색깔이나 모양, 무늬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일하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다. 외장재로 쓸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 자체 쇳덩어리 이런 건 무겁지만 우리는 얇게 판으로 된 거를 주로 쓰니까 구조체에 무리를 안 주는 아주 가벼운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DDP 같은 것들도 다들 다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모양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점을 살펴볼까요? 단점
충격에 좀 약하고 부식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그러질 것 같은 거지.
못이나 이런데 이렇게 박아놓은 데서 이렇게 부식되면서 좀 핀이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더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색상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기는 하고.
물 청소 많이 필요하대요 보통. 근데 금속재 쓰면 막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쌓이는 거야.
주변 건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뭐가요?
햇빛이 반사돼서.
아 그거는 이제
반사되는
그렇게 반사되는
반사되는
거 쓰려면은 뭐 스테인리스 진짜 스테인리스나 뭐 이런 거 티타늄 이런 거 엄청 비쌀 거예요. 알루미늄 이런 게.
그 빌바오 미술관 같은 경우가 그 반사 티타늄 아, 그런 것들이 엄청.
말레이시아 페트로나 스타워도 스테인레스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보통 그런 재료를 잘 쓰진 않죠.
너무 비쌀 거예요. 완전 고가일 거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죠.
그리고 너무 번쩍거려서 또.
이 외장재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아까 그 단열, 아니, 단열인다. 방화 뭐 이런 거에 관련 말고
난연 불연 재료에 대한 규정.
난연 불연 그런... 이런 거 말고 뭐 여기는 그 뭐 그때 이게 지붕할 때 얘기했듯이 여기는 뭐 경사 지붕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분위기를 위해서 뭐 여기는 어떤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지침에서 정해놓는 거는 보통 색깔 색상이죠.
아, 그러니까 색상.
너무 원색적인 걸라든지 이렇게 튀는 색깔들은 지향하고 재료 자체 그냥 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라라는 거는 좀 있죠.
그 인사동 쪽인가? 인사동인가 어딘가는 간판을 다 한글로 해라 뭐 이런 규제도 다 그때 얘기했던 그
지구 단위계
지침에 네,
그,
거기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다 있는
거죠.
건가요?
아무튼 금속 시공 방법은 나중에 금속할 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장단점 대충 훑어봤고 마지막 재료 우리 들어가도록 하죠.
가벼운 재료 마지막 기타 재료
플라스틱. 마지막 재료로는 예 보통
이슈가 됐던
드라이비트처럼 뿌리는 재료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계열 다음에 노출하는 재료 또는 신소재 막 이런 기타 재료들 근데 대부분 이 재료들이 가벼워서 2부에다가 넣었어요.
이 플라스틱 재료들은 그냥 보통 우리 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서 보통 많이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계단실이 외부로 나와 있는 집인데 계단실을 실내로 막고 싶어. 네. 그때 붙이는 그 플라스틱 투명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렉산?
집 가다 보면 그런 것들.
네, 렉산은
플라스틱이니까.
렉산은 외장재로 쓰기는 어렵고 여기서 외장재로 얘기한 플라스틱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
그렇죠.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는 사진 올려드릴게요.
그냥 벽처럼 서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안에 다 보이고 뭐 이런 플라스틱인데.
안에 다 보이진 않은 반투명.
이건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반투명.
기공이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네가 플라스틱인데 엄청 세요. 강도가 엄청 세요. 강화유리의 150배. 근데 휘어지기도 하고.
이거 되게 잘 탈 것 같아. 왠지. 어? 잘 탈 것 같아. 왠지.
잘 탈 것 같다고?
타기보다 이제 그 유액 연기 뭐 이런 거가
아니 근데 내열 성능이 높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시험 성적 서상은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게
타서 불이 막 다 옮겨간다기보다 이제 녹으면서 떨어지는 것들이나
유해가스가
유해가스가 좀 많이 나
요새는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성형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모양을 그 독특한 모양을 내서 꿀렁꿀렁한 모양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성형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레고랜드는 제 레고를 쌌잖아요. 큰 거 같다. 그것도 플라스틱 외장재라고 볼 수 있나?
그거는 레고.
그냥 외장 시장이니까 레고. 어차피 레고. 그래.
진짜 레고로 만들어?
진짜 레고로 만들어요?
레고 모양의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레고 모양을 만들어서 하든
제 옛날에 그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네. 시멘트로 레고 그 블럭을 만들어서
BIG가 했던 레고 그 회사 BIG가 한 거 레고 그 본사 건물 있었잖아요. 그 레고 짠 것처럼 막 생겼는데.
그 언니 모형을 레고로 만들었고.
모형을 레고로 만든 거지.
모형을 레고로 만들었는데 제가 본 거는 플라스틱을 레고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쌓아가지고 뭔가 약간 그런 이벤트성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은 있겠어요.
그게 플라스틱만으로 쌓아서 구조체를 만든다는 건 어쨌든 그 영구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벤트. 그 아주 잠깐 천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구조가 아니라 이제 외장재로. 외장재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지 않을까라는 게 한 얘기를.
그렇겠죠. 이런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 특화시킨 만한 뭔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정권이나 정부에서 그 레고랜드가 들어오는 걸 매우 좋아한다면 또 많은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거 이미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능한
뭘로
거예요.
하든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런 드네요. 거는 우리가 걱정 아니 알아도 돼요. 그냥 그건 이미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기후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의정부 아파트에서 얘기됐던 뿌리는 재료, 외단열에 뿌리는 재료. 대표적인 게 그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에 썼던 드라이비트인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가 뿌리는 재료 중에선 가장 싼 재료인 것 같은데 페인트 다음으로.
드라이비트가 싸고
하기도 쉽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잘 부착이 되고 좀 더 다양한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스터코.
이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아, 페인트처럼 바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페인트처럼 뭐 색깔이 흰색이나 뭐 이런 걸 돼 있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올록볼록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외단열을 해서 그러니까 구조체 바깥쪽에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네. 대고 그 단열재가 되게 약하잖아요. 네. 손으로 해도 눌러 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리섬유 메쉬 같은 거를 대서 강화를 해줘요. 표면을 강화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뭐 몇 회 이상
뿌리는 거지.
뿌리거나 바르거나 해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 끝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세대나 이런 데서 되게 심하게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그 네. 단열재 통째로 그냥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경우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약간
것도 있어요.
갈라져서 막 종이처럼 막 너덜너덜거리는 애들도 있었어. 맞아.
기본적으로 걔 그냥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벽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비트보다 좋은 건 스토커고, 스토커보다 난연 불연 성능이 강화가 되고 더 강도가 센 게 스토커 플렉스. 라는 거를 요즘에 또 많이 쓰기도 하고 테라코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쓰고 이런 종류들이 꽤 이런 종류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단열 자체도 많이 쓰는 단열 시스템이고 거기에다가 마감을 좀 간편하게 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은 재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좀 뿌리고 바르고 뭐 이런 계열인데 드라이비트, 스토커, 테라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제품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제품 이름은 그냥 쓰는
클리닉스처럼.
거죠.
클리닉스처럼.
유한락스 뭐 이런 것처럼.
맞아, 맞아. 네, 스토커인데 거의 같은 종류인데 어떤 건 스토커고 어떤 건 스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토커 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스토커 플렉스는 좀 더 비싼 거고
좀 모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름 붙인 회사의 제품명 같은
스카치 테이프
뭐 그런 게 많아요. 건조지를
이 종류들은 특징이 어쨌든 쉽다는 거.
그거는
색깔도
안 써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코르크는 안 써요?
코르크 이제 새로운 재료로 코르크가 요즘 나와요.
외장 재료.
네, 외장 재료 쓸 수 있고 코르크 그 와인병에 그 코르크잖아요. 네. 개를 쓰고 남은 나무들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압축
분쇄해서 압축하는 분쇄까지는 아닌 좀 어쨌든 좀 성글기는 하는데 네. 그걸 압축해가지고 그것도 그 연기로 약간 탄화 과정을 네.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두께별로 그게 나오고 그걸 외장재에 붙여서 쓰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쓰진 않고 있고 포르투갈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잘 안 타잖아요.
그쵸.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뿌리는 재료 말고도 우리 유리로 된 외장재도 있긴 있어요. 네. 예, 유글라스나 유리블럭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쓰는 재료는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이게 또 싸진 않기
비싸니까
때문에
많이
유글라스는 이제 말 그대로 U자 형태로 네. 유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긴 유리인데 네. 자르면 단면이 U자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 H빔 같은
H빔에 H가 있는 곳이 네. U자인 거지.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D자로 보면 되고 그걸 많이 쓰는 이유가 보통 유리는 프레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유리가 유리와 유리가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중간에 어떻게 되든 프레임이 서야 되는데 얘는 그 중간에 프레임이 없이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혼자 디귿자니까 유자니까.
그걸 앞뒤로 붙이면은 앞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 겹을 해가지고 보통 많이 쓰거든요. 벽을. 그러면은 이제 6m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얘네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겠네.
비싸요. 네. 꽤 비싸요.
참 느낌은 굉장히 느낌 저는 좋은데
꽤 비싸서 잘 못 써요.
저기 그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인가 거기 가면은 유글레스를 볼 수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네. 네. 인사동에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서점인가 무슨 저기.
난 유글라스라 그래서 유리의 글라스인가?
유자
인자.
그리고 많이 보시는 그 유리블럭. 옛날 주택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약간 볼록 렌즈가
정사각형
사탕 같이 생긴 유리 같은 거. 그것도 여러 개의 그 텍스처가 있거든요.
촌스러운 거.
그것도 잘 쓰면
잘 쓰면 괜찮아.
되게 괜찮아요.
무늬 없는 게 있어요.
네, 무늬 그래요?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무늬도 있는 것도 있고
사이즈도 조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엔 다 요만한 딱 그런 재료였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구조재를 노출하는 노출 콘크리트. 그 노출 콘크리트는 뭐 외장이니까 하나 넣긴 했는데 외장재를 썼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대로 구조체 자체를 노출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구조체 얘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죠.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하니까 마지막에 광택 처리를 하거나 발수제를 뿌리거나 하죠. 근데 보통은 보니까 그 이쁜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후처리 업체.
그렇죠. 막 수출 콘크리트 다시 면 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면 작업을 하죠. 예쁘게.
그러니까 이게 그 거푸집 모양이나 송판 모양이 거푸집 모양이 그대로 탁 남아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이쁘게 안 나오니까 그치. 그거를 손 봐서 이쁘게 만들어.
아 근데 이 노출 콘크리트가 또 비싸니까 일반 콘크리트라고 노출 콘크리트처럼 마감하는
그것도 있어.
게 있어요. 그것도 외장 외단열 마감 중에서
노출 콘크리트 이쁘게 하려면 사실 거푸집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콘크리트도 좋은 거 써야
시공을 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노출 콘크리트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즘 웬만한 노출 콘크리트 건물 딱 노출 콘크리트네 해서 가보면은
가짜야
그거야 가짜
가짜 노출 콘크리트 그렇기도 하죠.
또 콘크리트에 색깔을 넣어서 아예 색깔을 맞아. 주는 것도 있어요.
페인트를 저기... 칠하는 게 아니라 에이, 콘크리트 자체가
콘크리트 다, 자체에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성형을 딱 하는
대표적으로는
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대표적으로는 리움 하면은
아 검정색,
검정색
박스
박스가 안에 있잖아요. 그거 칼라,
칼라
콘크리트로
했다고
그런 것들도 많이는 안 쓰이는데 특이한 재료고 가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이 있죠.
일단 많이 안 쓰인다 그러면 비싼 거예요.
아, 맞아. 그것도 맞아. 진짜. 싸고 이쁘면 많이 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재료 얘기 쭉 훑었어요. 어쨌든 2주에 걸쳐서. 재료 얘기다 보니까 시청각 자료들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기대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토리 아빠?
네네. 제가 페이스북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거야? 네. 아무튼 그러면 저희 마지막 코너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마무리할게요. 집구석의 집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는 책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 네. 좋죠. 겨울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그런 거야? 언제부터?
사계절이 다 독서의 계절이에요.
독서는 언제 해도 좋지. 서현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쓴 빨간 도시라는 책을 추천을 하려고 해요. 빨간 도시라는 책은 이분이 건축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 글을 썼던 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모아서 낸 책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어떤 도시의 문화, 도시의 모습, 그다음에 건축의 형태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거기에 깃든 문화들을 아주 쉽게 다양하게 분석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하고 함께 사실 권하는 게 전 예전에 서현 교수가 낸 책인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일반인들이 읽기에 아주 아주 쉬운 건축 입문서 개론서 같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도시나 건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이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빨간 도시.
빨간 도시.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국회의사당 주차장이나 입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나 이런 유리로 된 식당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에 뭐 천년의 문 뭐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한 이슈들도 조금 포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도.
다양한 시각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되게 쉽게 후루룩 읽혀요.
서현 교수님 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쉽게 후루룩 읽히는 책이야. 그러면서 은근 보고 나면은 뭔가 읽었다는 느낌도 줘.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빨간 도시를 소개를 했고
빨간 도시예요?
여기 빨간 도시라는 챕터가 있어요.
빨간 도시라는 챕터의 내용은 뭐예요?
이게 그 얘기네요. 그냥 빨간색은 금기의 색이었는데 월드컵을 통해서 뭔가 빨간색이 이렇게 도시가 빨강을 목격하게 된 순간 이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막 전국적으로 다 빨간색을 그렇게 열광을 하니까
우리 왜 레드데빌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약간 그 해외 응원가고 이런 조직 원래 있지 않았어?
붉은 악마 응원단 조직이
옛날부터 있었잖아. 근데 왜 빨간색이야?
걔네들이 도깨비를 그 마스코트를 하면서
도깨비는 빨간색이 아니잖아. 도깨비가 빨간색이야?
뭐지? 그 치우?
치우, 치우 천왕 그
치우 천왕 그 마스코트 하면서 그게 벨기에였나요?
벨기에가 붉은악 마. 어,
거기가 원래 유래인데 그쪽을 해서 뭐 따라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장소장을 위한 토막 상식. 붉은 악마라는 이름의 유래는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 당시 4강에 올라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당시 외국 언론들은 우리 대표팀을 붉은 악령 레드 퓨리스라고 칭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그때처럼 세계 축구 정상의 반열에 오르길 염원하며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와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붉은 악마 레드 데볼즈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치우천왕을?
이것도 따라했다 그러면 또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겠네.
아니 난 잘 모르겠는 거야. 치우천왕도 우리나라 고유의 것도 아니지 않아?
치우천왕이요?
그러니까, 응. 왜 그런 걸 썼는지 왜 빨간색인지
치우천왕이
한쪽으로 치우쳤어.
웃어졌어. 토리 아빠가 웃어졌어. 역시 친구는 친구야.
아니 얘는 웃어준 게 아니라 얘는 웃긴 거예요.
그런 거야? 어.
난 웃고 뭘 하나 줄라 그랬는데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안 줬어. 안 줬어 나는.
순간 웃고 난 다음에 딱 멈췄어.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사람들이 왜 안 웃지?
아무튼 강 소장님은 한 주 쉬시고 이 소장님?
저는 이번에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개봉한 지는 좀 됐어요. 1월 7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타임 패러독스라는 에다노크, 제가 좋아하는 에다노크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인터스텔라 이후로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가 또 하나 개봉을 한 거죠. 이 타임 패러독스는 이게 줄거리를 뭐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순간 이건 그냥 스포일러가 돼서
그럼 소개가 아니잖아.
그냥 보세요.
시간여행에 관한 되게 재미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인터스텔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좀 그 시간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제는 시간인데 약간 패러독스니까 인셉션 같은 그런 느낌 있을까? 꿈속의 꿈이란 것처럼.
처음에 딱 보다가 되게 재밌게 몰입을 해서 이거 되게 신선한 소재를 선택을 했구나 해서 몰입을 해서 보다가 뒤로 가면서 이걸 잘 못 살렸어. 감독들이 얘네 판을 너무 크게 벌렸구나 초반에 라는 느낌을 주는
수습을 못했구나.
수습을 못했어.
근데 왜 소개해요?
왜 소개?
초반에 그 되게 재밌는
그걸 보라고?
그 부분.
아니야 이거는 나 봤다. 나 영화관에 갔다. 이거를
그런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영화관 가서 봤어요?
영화관 가서 이거 다운 받아서 볼래다가.
나 니들 집에서 궁상 떠고 있을 때 영화관 가서 영화 봤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돌아다니더라고요. 사이트에.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영화야? 그랬는데 1월 7일에 개봉했네요. 어쨌든 되게 재밌는 소재를 잘 못 살렸어요. 감독이.
소개해야 될 거야. 진짜.
한 70분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70분 정도까지만 보고 나와도 돼요.
진짜 소개 왜 해?
재밌는 영화라서. 내용은
알았어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이게 영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냥 해줄까? 얘기를?
아니야 됐어요.
하고 싶다.
됐어.
주인공이 한 사람이야.
알았어. 난 그냥 네가 누구랑 봤는지가 궁금할 뿐이야.
어머
여자랑 봤지.
어머
영화는 남자랑 보지 않아.
어머 그런 거야.
나랑 본 건 뭐야?
둘이 본 적이 있어.
너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잖아. 그렇게 보면 친구들이랑 보게 되는 거지.
따져봐야겠다.
아무튼 집박 소식 이 정도로. 네.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순간
그만해라,
조절을
그만해.
못해.
알았어. 우리 다음 주에 보고 옵시다.
다운받아줄게요 내가.
얘기를 한 이유는 진짜 여자분과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신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신나서.
오늘 올 때부터 광대뼈가 되게 올라와 있을 때니까.
아 맞다.
머리카락도 같이 올라와 있고. 아무튼 집박 소식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러 돌아옵시다. 집박 소식까지 듣고 돌아왔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저희 처음 준비했던 시간부터 하면 뭐 데모 녹음까지 하면 더 길지만 본방송으로는 벌써 두 달 반? 더 됐나? 두 달 반 됐죠.
두 달 반 정도 됐죠.
두 달 반이 지난 것 같아요. 되게 꾸준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방송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천천히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천천히 느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기는 너무 빨리 느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아 진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걱정이 많잖아요. 좀 맨날 걱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오늘도 어쨌든 또 외장재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그치. 것 같아요.
건물을 이제 하나씩 지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씩 나중에 요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지.
우리 오래 해먹어야 되니까.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오래.
아니 내가 봤더니 집구석 청취자들이 정말 집구석 다운 게 뭐냐면 주로 휴일에 다운로드 수가 훅 올라가요.
맞아.
휴일에 다들 집구석에 있는 거야. 집구석을 들으면서. 너무 직구석 청취자 다운 자세인 거지.
토요일, 다운로드 제일 많죠.
크리스마스 날 훅 올라가고.
맞아. 크리스마스 날로 많이 올라가고.
1월 1일 날 훅 올라가고.
오히려 어디 바깥에서 들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다운 해갖고서 나가면서 듣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고.
별로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
주말에 누굴 만나러 갔는데 늦어. 그러니까 심심해서 폰을 하다가.
아무튼 난 그래서 이게 휴일에 올라가길래 집구석 청취자들은 역시 참 마음에 드는 집구석다운 청취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전 집에서 다운받아서 듣진 않거든요. 그냥 스트리밍해서 그냥 어디 나갈 때만 대비해서.
스트리밍도 다운로드 수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 여기 그럼 통계에 나오는 다운로드 수가 그 스트리밍도 포함된 거야?
다운로드
아 그렇구나.
한번 컴퓨터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 틀면 이렇게 그 B급 문의가 조금씩 늘어가잖아요.
네.
그게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오늘 방송 어땠나요, 다들?
오늘 초반에 너무 한 가지 이슈를 달려서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훅 지나간 것 같은.
나 지금 막 땀 나잖아.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결론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더 좋아질게요.
좋겠지.
좋아야지.
다음 또 됐어요? 오늘 방송?
저는 되게 계속 이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느낌도 약간 들면서 이제 뭐 아까 장선님 말씀처럼 조금 이제 몇 번 하니까 조금 좀 부드럽게 얘기들을 잘 된 것 같아서 얘기가.
아, 우리 실력이 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간만에 굉장히 교육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강소영님이 빵 터트릴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혼자 터졌잖아.
저 혼자 터지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강소영님은?
오늘은 웬일로 2시간이 지금 넘어갔죠, 우리가. 3시간. 근데 목소리에 힘이 안 빠졌네요, 오늘은 좀.
근데 마이크에서 멀어요.
알겠어요. 자세를 고쳐 앉을게요. 하여튼 뭐 오늘 외장재 얘기를 너무 훅훅훅 지나가서 어떠셨을지 좀 걱정이 되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좀 자료를 좀 올려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이 방송으로 우리가 그 언젠가의 다음 방송에 대한 호객 행위를 제대로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갑자기. 아무튼 저도 이번 방송은 꽤 괜찮은 내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아마 이번 방송이 특히 질문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있어요. 방송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질문거리가 있는데 꾹 참고 계시지 말고요 저희한테 어떻게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어떤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것들은 다음에 언젠가의 방송에서 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댓글 구독 좋아요 막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도 순위 올라가는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해볼게요 오래오래
이번에는 202권에서 노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302 초반 순위니까
202 후반이랑 302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지 302 언저리에서
202권에서 놀겠네요 이제
그래 줬으면 좋겠긴 한데 우리 너무 너무 없어 보이기는 해 맨날 이렇게 순위에 목매는 게
뭐 어때요 없는데
근데 많은 분들하고 만나려면 사실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순위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죠.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지만 메일도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 직구석 페이지 검색하셔서 저희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특히나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가능한 한 올려드릴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오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죠.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고 설날도 다가오고 있고 조금 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있으면 또 명절 오고 노니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직구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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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직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근데 키네틱 아티스트를 좀 바꿔야겠어. 너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되게 있어 보이고 좋아요.
그런 걸 해야지.
디자이너라고.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는 아니야, 걸 해야지. 아니야, 안 돼, 안 돼.
키네틱 아티스트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해야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는 거지, 뭐. 키네틱이 뭐야? 이러고.
근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잖아.
키네틱 아트.
키네틱 아트. 소개하지 않았나?
응. 키네틱 아트가 사실 앵글시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이미 많이 떠서 유명해져 있는데. 나 영국에서도 키네틱 전시회도 되게 많이 갔었는데.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못 찍게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북한 같아.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
대단한데?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때문 잘 찾아낼 수 있을까. 너무나 작아진 골목 여기가 그 동네인지 자꾸 헤매고 있네.
담벼락에 새긴 낙서들 하나도 찾을 수가 없듯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 제각기 흩어져 소식 없고 많이 변해 찾을 수 없는 그 시절의 흔적들.
구슬치기 땅 따먹기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골목길 개구쟁이 그때가 좋았었지 마냥 즐거웠었지.
어둑어둑 해가 지면 온 동네 퍼져가던 밤냄새 내 이름 부르는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들리는 듯 오랜만에 들른 옛 동네 우리 집 못 찾겠네.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때문 잘 찾아낼 수 있을까. 너무나 작아진 골목 여기가 그 동네인지 자꾸 헤매고 있네. 어둑어둑 해가 지면 온 동네 퍼져가던 밤냄새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